창세기 50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26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히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요셉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간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이제 야곱의 삶에 대한 창세기 말씀의 가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곱의 죽음과 장사대. 아,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야고보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또 야고보서도 또 읽어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특별히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은 여러분이 읽으셨듯이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죽음과 장사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에 관해 살펴보고 있지만 야곱의 죽음뿐만 아니라 요셉의 죽음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과 요셉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대표적인 중심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과 요셉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의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주 인물이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 보여지는 이 두 인물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50장에서 다 죽고 장사되는 것으로 그 삶이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이라는 거죠.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이 이렇게 죽음과 장사됨으로 끝나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창세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죠? 창세기 1장에 모든 만물이 생명을 얻고 창조되는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50장은 죽음이 들어온 후에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창세기가 끝나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죽음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들의 어두운 죽음의 역사로 창세기가 끝을 맺는 듯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이 약속의 아들 야곱의 삶도 아니 요셉의 삶도 모든 다른 인생들처럼 결국 죽음의 비참한 역사로 끝을 맺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죽음에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죄인들의 어두운 죽음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빛이 함께 비추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죄인들의 역사는 다 죽음과 심판으로 끝이 나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죽음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구원의 은혜의 역사로 자기 백성들의 역사는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이 현실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져요. 그리고 이 현실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마지막 창세기 말씀을 끝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50장 1절에서 14절은 야곱의 죽음과 장사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15절에서 21절에 어떤 사건이 들어가 있냐 하면 야곱의 죽음 후에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22절에서 26절에 요셉의 유언과 죽음 그리고 장사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50장을 보면 마치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와 같이 돼 있다는 거죠. 야곱과 요셉이 죽고 장사되는 사건 사이에 어떤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화해하는 사건이 그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과 장사되는 사건을 그의 형제들이 화해하는 사건을 통해서 비추어 보게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구원자의 위치에 올라 전에 자신을 미워하고 해하려고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형들을 야곱의 죽음 후에도 다시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는데 그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요셉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고백하며 형들을 용서하고 화목하였나요?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여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구원자의 자리에 오게 하였다. 십자가 복음이 숨겨져 있죠. 요셉은 자신을 지키시고 결국 야곱의 모든 가족들까지 보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형제들을 용서하고 먼저 화목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처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45장에 처음 요셉을 만났을 때도 이 내용이 있었죠. 그때에도 요셉이 같은 말을 하며 형제들과 화목하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하고 지금이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창세기 45장 7절로 가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예비하셨다. 뭐가 바뀌어 있나요? 구원의 대상이 야곱의 가족들이었는데 45장에서는 이제는 50장으로 가면 만민으로 커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그 아들들의 아비였던 야곱이 죽은 후에도 그 용서와 화목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요셉의 마음이 오히려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졌음을 더욱 온전하게 깨닫고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원수처럼 행하였던 형들과 화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은혜, 그 복음을 아는 믿음이 요셉의 삶과 마음을 주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인 자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온 세상 죄인들을 중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복음을 아시고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우리 죄인들과 화목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요셉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요셉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 중심에 들어가 있고 그 앞뒤로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두 죽음과 장사되는 사건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죠. 소망 없는 어두운 죄와 죽음에 둘러싸인 우리 죄인들에게 이것을 주목하여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야곱의 아들 요셉. 장차 잃어버렸다 다시 찾게 될 하나님의 참 아들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은혜는 그저 기근에서 보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죽음과 심판에서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죄인들의 어두운 죄와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계속 그 복음의 현실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삶도 그렇게 구원받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존하신 은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야곱과 요셉이 죽고 장사되는 어두운 내용으로 창세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은혜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참 구원자가 올 때까지 갈 거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이 역사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 50장을 끝으로 연결되는 다음 책이 뭐죠? 출애굽 구원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출애굽 구원을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다 애굽에서 건져내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그때를 바라보며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장차 하나님이 출애굽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 그때 내 해골을 그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줄 것을 유언하며 죽어요. 하나님 구원의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약속의 땅, 본향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제 야곱과 요셉의 죽음과 장사됨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두 죽음과 장사됨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야곱의 죽음하고 야곱의 장사됨은 1절부터 14절까지 걸쳐서 길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죽음과 장사됨은 유언까지 합쳐서 22절에서 26절까지 5절에 나타나 있는데 유언을 빼면 요셉의 죽고 장사되는 것은 딱 한 절만 보여져요. 26절 한 절이에요. 뭐라 그러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자를까요? 장사됨과 죽음을 알려주시는 현실이. 그저 요셉의 죽음과 장사됨을 짧게 요약해서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죽음이 왜 이렇게 짧게 한 절로만 보여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죠? 요셉의 장사됨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셉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 장사됨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장사됨에 요셉의 장래의 나머지 부분들은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어디서 이루어질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야곱과 요셉의 장사됨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이방 땅에서 즉 애굽에서 죽고요. 둘 다 유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하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둘 다 본향 찾는 믿음을 증거하고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본향 찾는 믿음이 비록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향하던 곳은 궁극적으로 어디였다고 하시죠? 하늘, 천국이었다고 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보겠지만 그래서 둘 다 천국 본향 찾는 믿음을 증거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그 차이점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의 장사되는 모습을 잘 보세요. 그 시신이 어떻게 장례가 되고 입관이 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세요.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40일 동안 향재료를 몸에 넣어 입관을 하게 돼요. 그 기간이 그렇게 걸렸다. 그리고 또 70일 동안 온 애굽 백성들이 함께 애곡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애굽의 신하들과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유언을 따라 함께 가나안 땅에 마련된 무덤으로 야곱의 시신을 옮겨가는데 애곡하고 애통하며 옮겨가요. 50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졌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11절에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이 아담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수많은 애굽의 백성들이 요셉의 가족들과 함께 이 장례식에 참여하여 행진할 때에 애통하고 애곡했습니다. 야곱의 장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온 나라 백성들이 함께 애통하고 애곡으로 가득 찬 장례식이었다는 거죠. 자신들을 큰 기근에서 건져준 구원자와 같은 저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신이 가나안 땅에 옮겨진 후에도 요셉이 7일간을 애곡하며 야곱의 장사를 지내요. 그래서 야곱의 장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계속되는 애통과 애곡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장례는 어떠했는가? 50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으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도 죽고 그 시신도 썩지 않도록 향재료를 넣어서 입관을 했는데 거기서 끝이에요. 나머지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죽음에는 그 누구도 애통하고 애곡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요셉은 애굽인들과 자기 형제들의 큰 사랑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아마 야곱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말씀에서는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저 입관만 하였지 장례를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장례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비록 애굽 땅에서 죽었지만 그의 장례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 구원 후에 들어갈 때에 그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유언을 남기죠. 자기가 죽으면 야곱처럼 바로 가나안 땅에 데려다가 묻어달라고 하지 않아요. 400년 후에 출애굽 구원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키고 보존하여 약속의 땅에 인도할 때에 자신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해달라. 장차 이루어지실 그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요셉이 믿음으로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며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가 우리는 어두운 죽음의 현실로만 끝나지 않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는 끝나는데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보인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죽음도 그러하지 않나요? 인생의 끝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게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소망의 현실을 맞이하게 하시는 때가 우리의 죽음입니다. 왜? 마침내 천국으로 옮겨지는 때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요셉은 애굽 땅에서 죽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물을 약속의 땅에서 장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죽기까지 증거한 믿음이었어요. 자기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 아버지 야곱이 증거했던 것과 같은 믿음,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한 믿음을 이 가나안 땅을 향한 믿음으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에서 풀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이 사람들은 그 안에 누가 포함된 야곱,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은 아직 받지 못하였을 때, 즉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올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자신들을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것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본향이 어디였느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나왔던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었더라. 그들은 다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28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니 요셉도 같은 믿음으로, 그런데 아직 구약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해 그 천국 믿음을 증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권을 얻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을 것을 바라보며 자기 해골을 가져가달라, 이로써 천국 믿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죠? 우리 여호수아서에 가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요셉의 유골도 함께 출애굽 구원과 가나안 정복까지 함께 하며 가나안으로 들어가 장사됩니다. 형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요셉의 장례식이 열려요. 그 장례식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골이 든 관을 가지고 그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마침내 묻을 때에 이전에 야곱의 장례식 때처럼 애곡과 애통으로 가득 찬 장례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장례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왜?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을 애굽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셔서 마침내 언약 기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1세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지만 2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무르게 해주셨어요. 결국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유골을 그 약속의 땅에 마침내 장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애통의 눈물이 아니라 아마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장래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구원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 죽음의 현실조차도 슬픔과 애통과 애곡에서 기쁨과 소망과 찬송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점점점점 볼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으로 들어가는 요셉의 장래가 이전의 야곱의 장례처럼 애통과 애곡의 현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쁨과 감격이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유골이 가나안 땅에 묻혔어도 아직 끝이 난 것은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고 요셉을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보존하신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로 구원 역사가 끝나지 않아요. 성경이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구원 역사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누리고 요셉을 장사한 후에도 여전히 죽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 죽음으로 끝나요. 여호수아서 24장 33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다. 아니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고 요셉의 시신까지 묻고 가나안 땅에까지 다 들어갔는데도 또 어떻게 끝나요? 또 죽음입니다. 애굽 땅에서만 죽는 게 아니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죽어야 했어요. 장소만 바뀌었지 죽음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구절 29절에 가면 누가 죽어요? 여호수아도 죽고 맨 마지막 구절에서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죽어요. 약속의 땅에서도 구원자였던 여호수아도 죽고 제사장도 죽습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현실이었고요. 우리 모든 죄인들의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죽음에 둘러싸여 끊이지 않는 애통과 애곡의 장례 행렬은 계속되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죄인들의 어두운 죽음의 역사가 계속될수록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빛은 오늘 본문에서도 비추어 주시지만 점점 더 밝게 비추어지는 역사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다시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과 애곡 속에 장례할 필요도 없는 영원한 천국 본향에 들어가 천국 구원을 얻는 날까지는 구원 역사는 계속되어야 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의 장사를 위해 애곡하고 애통하며 가나안 땅의 무덤으로 그 시신을 가지고 갔던 장례 행렬을 보면 우리가 신약에 오면 이와 같이 애곡으로 애곡과 애통으로 가득 찼던 장례 행렬 하나를 기억하게 돼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유대 땅에도 애통과 애곡으로만 가득 찼던 장례 행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례 행렬이에요.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과부. 당시의 과부는 세상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도 과부와 고아를 꼭 돌아보라는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과부에게 있어서 이 외아들은 어떤 자였을까요? 정말 오로지 소망이었겠죠. 오로지 기쁨이었고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외통했을까요? 더욱이 그 과부의 비참한 처지를 알고 있었던 온 성읍 사람들이 이 과부와 함께 애통하고 애곡하고 절망하며 함께 그 아들의 시신이 든 관을 메고 장례 행렬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와 이 애통과 애곡의 장례 행렬을 멈추셨나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우리 예수님의 애통과 애곡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죽음의 장례 행렬을 찾아오십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존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이 절망과 애통과 애곡으로 가득 찬 죽음과 장례 행렬을 찾아오시고 그 장례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슬픔과 절망에 빠진 과부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울지 않아도 되는 때가 왔다. 이제 애통과 애곡의 장례를 끝내기 위해 내가 왔다. 영원한 구원이 임하는 때가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신이 든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 부정한 관에. 왜? 애통과 애곡의 죽음과 그 장례를 끝내시고 자신이 가져가시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러자 그 뒤에 16절에 보면 그렇게 절망 속에 애통하고 애곡하던 사람들이 기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마침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외치며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돌려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애통과 애곡의 장례 행렬이 기쁨과 찬송의 장례 행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정말 구약의 장례와는 다른 현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긴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뀌셔서 장례 행렬을 완전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었을까요? 이것도 잠시였습니다. 왜? 이 장례식은 잠깐 멈춰졌지만 결국 또 다른 장례식이 있을 거예요. 그 아들이 잠깐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결국 또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구원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저 잠시 동안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어 잠깐 동안의 기쁨과 찬송이 있게 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은 이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은 그저 애통과 애곡의 장례식을 잠시 또 다른 장례식까지 연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죄인들의 애통과 애곡의 장례식을 영원토록 끝내시고 멸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슬픔과 절망의 장례식을 완전히 끝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소망과 찬송의 현실을 주시기 위해 즉 구원 역사를 끝내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성경을 마치시기 위해. 그래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 사건으로 그 현실을 미리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애통과 애곡의 사망과 장례를 끝내셨나요? 친히 자신의 몸으로 끝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죽음을 가져오게 했던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그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 아니 더 나아가 죽음 후에 있을 영원한 지옥의 심판까지도 담당하게 하시며 장사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 정말 구원 역사 속에서 가장 애통하고 애곡해야 할 죽음과 장사됨이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죽으셔야 하고 심판의 자리까지 가셔야 하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더 나아가 묻히시기까지 해야 하는 예수님의 장사됨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장 애통하고 애곡해야 할 죽음과 장사됨,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으로 인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절망과 애통과 애곡에 죽음과 장례식까지 다 끝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또다시 죽으시고 장사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는 죽고 또 다른 장례가 필요한 생명으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 생명, 다시는 묻힐 필요가 없는 생명, 천국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이르실 때에 우리도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이제 천국 삶으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잠시 육체적으로 죽어야 하지만 우리의 장례식은 이제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과 찬송과 감격의 천국 잔치의 자리로 바꿔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멀리서 바라보고 요셉이 그저 믿음으로 증거하기만 했다. 마지막 영원한 구원의 때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과 요셉의 죽음과 장사됨과 달리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죽어야 했던, 그 장례를 치러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든지 예수님이 성취하신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들어가 다시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장례식을 이제는 완전한 기쁨과 찬송과 소망의 장례식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자기 독생자를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침내 여기까지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 계시록에 가면 이제 우리 성도의 현실을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한 천국의 현실, 다시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과 애곡과 아픔도 없다. 다시 장사되는 현실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누리는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찬송만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과 이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모든 구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울지 말라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왔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고 너희의 죽음과 장사됨까지 내가 다 그 비참한 현실을 가져갔으니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과 축복을 내어주셨으니 울지 말고 기뻐하고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천국의 축복을 이루어주신 예수님께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여전히 절망하고 애통하고 애곡하며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의 장례식은 그걸로만 가득 찰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잠시 그저 이 생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들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저 곧 쇠하고 사라질 기쁨과 축복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잠시 연장해 주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축복, 곧 있다가 사라질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구원 역사 마지막 날에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로 인해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고 예수님이 이르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이르러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며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 역사 속에서 애통과 애국의 죽음이 잠깐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셨지만 이제 완전한 기쁨,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어두운 사망 아래 거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물론 애통도 있고 애곡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찬송의 현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가져가시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처럼 이제 우리 믿는 성도의 인생은 어떤 길을 가든 복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했던 사망과 심판의 현실에 비하면 그리고 우리가 속하게 된 천국 본향의 축복의 현실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좀 못 누리는 것, 이 세상에서 좀 못 사는 것,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좀 손해보고 좀 낮아지고 아니 좀 아프고 좀 고생스럽고 좀 먼저 가도 다 괜찮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썩지 않을 영원한 기업인 하늘 본향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지옥 심판의 현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영원한 천국의 축복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 지키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과 죽음까지 이기시고 기쁜 나그네 삶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시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욱 기쁘게 소망 가운데 찬송하시며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야곱의 삶의 마지막을 보며 우리에게 그저 죽음이라는 현실 속에 애통하고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과 심판의 현실까지 다 가져가시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과 축복을 내어주신 것을 저희들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로서 이루어진 이 복된 현실을 깨달으며 우리도 이 세상과 모든 죽음까지도 이기고 천국 축복 가운데 살아가며 늘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